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4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468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랐니라. 일찍이 부에로 사람들이 기타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므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다섯 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방식은 우리 사람들의 생각과는 많이 다르죠. 하나님께서 일을 준비하실 때는 주로 빈들에서 많이 하십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는 지금 내가 지금 빈들에 서 있다라고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자신의 처지를 보면서 또 환경을 보면서 정말 벌판에 서 있는 자신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에게 말씀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빈들에서 중요한 일들을 많이 준비하시기 때문에 큰 일을 하시려면은 그 전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일꾼을 벌판으로 몰아내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벌판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맞지, 내 인생이 열리고 닫히는 것에 일희일비하면서 막 좌우지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앞에 길이 열려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또 내 인생이 닫힌다고 해서 슬퍼하거나 좌절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더 큰 이유가 그 속에 있기 때문이죠. 이것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으면 그 허허벌판이 하나님의 호흡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때로 외로울 때가 있죠. 혼자인 듯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빈들에 서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통해서 큰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들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해 나가시는 그 방식을 선택을 해 나가실 겁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보셋은 사울의 남은 아들입니다. 사울이 죽었죠. 아들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아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굉장히 심약한 아들입니다. 사울 밑에서 군대 장관을 지냈던 아브넬이 이 사울의 남은 아들 이스보셋을 꼭두각시 왕으로 세워서 사울 왕국의 왕위를 이어가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과 대립각을 이루었죠. 사울 왕가의 끈을 유지를 해 나가면서 전체 실권은 아브넬 자신이 쥐고 흔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브넬이 사울의 첩 리스바와 통관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첩과 통관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듣고 이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책망을 했습니다. 책망을 듣고 있던 이 아브넬이 해서는 안 될 말을 하죠. 내가 유다의 괴멀이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나라 말로 그냥 유다의 괴멀이냐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지만은 쉽게 말하면은 내가 이 나라의 개 대가리냐 이런 표현입니다. 굉장히 안 좋은 표현이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죠. 내가 당신을 왕으로 삼고 당신을 다윗에게 넘겨주지 아니했는데 이 여인의 허물을 내게로 돌리느냐 하면서 내 잘못이 아니라 그 리스바 그 여인이 잘못했다라는 거죠. 그 여인이 내게 먼저 꼬리를 쳤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보면은 아브넬도 의로운 사람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는 그는 분노에 차서 그 이스보셋을 떠나서 남쪽 유다의 왕인 다윗을 찾아가죠. 그리고는 다윗에게 약조를 합니다. 내가 북쪽 이스라엘을 당신에게 넘기겠습니다. 그 다윗과 약조를 하고 돌아가다가 누구의 손에 죽냐면은 요압 장군의 손에 죽임을 당합니다. 다윗은 모르는 상태에서 요압이 가서 돌아가고 있는 이 아브넬을 쫓아가서 그를 죽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넬이 요압의 아우를 칼로 이전에 죽였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복을 한 것이죠.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스보셋이 그래도 자기 나라의 가장 강력한 군대 장관이었는데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맥이 탁 풀립니다. 모든 용기를 상실해 버립니다. 성경에서는 일관되게 이 원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의인은 맥이 탁 풀림만한 이런 흉한 소식 앞에서 의인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용기를 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일맥상통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흉한 소식 앞에서 더 큰 죄악을 범하거나 아니면은 맥이 탁 풀려서 좌절해버리죠. 이 순간에 우리는 그 사람의 기초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은 그 기초가 자기 자신인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인 경우는 자신이 이겨내지 못할 만한 일을 당하면은 손을 놓아버리죠.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길을 걸어갑니다. 더 큰 죄악으로 달려가죠. 그러나 내 인생의 기초가 하나님인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더 귀하게 찾고 더 깊이 찾고 하나님에게로 자기 자신을 돌이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자신의 근본으로 다시금 돌아가는 그래서 더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것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는 의인과 악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수르 왕 산헤립이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을 때에 쳐들어와서 조롱에 가까운 말로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를 하죠. 우리 앞에서 우리를 막아낸 신들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편지를 히스기야가 받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만약에 그때 히스기야가 자기의 기초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군사력에 있었다면 아마 이 불벼락 같은 소식 편지를 받고 적군 앞에서 맥이 탁 풀렸을 겁니다. 아, 이제 이 나라도 끝이 났구나. 어느 나라가 저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낼 수, 이길 수 있었던가 하면서 맥이 탁 풀려서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물론 히스기야도 아수르 왕의 편지를 받고 두려웠죠. 그는 맥이 풀려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의 기초는 자기 자신이 아니었고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는 편지를 들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적의 수장이 유다를 멸망시키겠다고 협박을 담은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펼쳐놓죠. 그리고는 그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면서 힘과 용기를 회복을 합니다. 이것이 의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손을 내려놓고 싶은 맥이 탁 풀리는 그러한 흉한 소식도 듣기도 하고 좋은 소식을 듣기도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좋은 소식을 들을 때는 막 기뻐 즐거워하지만은 흉한 소식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반응은 보통 어떻습니까? 바로 그때 우리의 반응이 내 신앙에 지금 어느 선에 서 있는가를 측정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과연 누구에게 기초가 되어서 살아왔는가, 그때 다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일 어떻게 하나 우왕좌왕하고 있으면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기초에 두고 든든하게 세워져 있는 신앙인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수록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 담대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죠. 그 성도는 기초가 든든하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어떤 바람에도 뿌리가 뽑히지 않고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금방 일어설 수 있는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다, 분명하게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죠. 이 성도는 바로 하나님에게 기초를 든든하게 세우고 있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흉한 소식이 찾아왔을 때도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주시고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간절한 마음으로 내게로 나아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의도이구나, 하나님의 섭리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딱 맞습니다. 왜 자꾸만 흔들리고 손을 내려놓으려고 그러고, 적어도 수요 저녁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은, 저는 그런 분들은 아마 거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은 내 일주일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의탁하고자 하는 그래도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때로 벌판에 서 있어도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면 마지막 승리를 보장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루에도 무수히 들려오는 이러한 좋고 나쁜 그 소식들에 우리가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믿음으로 내 기초는 하나님이다, 내 인생의 기초는 하나님이다, 내 인생의 배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시, 이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고 늘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아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죠. 바아나와 레갑은 이스보셋의 그 군대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사울의 왕일 때 사울 왕의 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충성하고 있는 장군들이죠. 네, 실권자였던 총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들이 음모를 꾸밉니다. 이제 이 나라는 더 이상의 소망이 없다. 그러니까 꾀가 약은 사람들이고 기회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두 사람이, 이 두 장군이 음모를 꾸미고 침상에서 낮잠을 자고 있던, 그래도 그 나라의 왕 아닙니까? 이스보셋의 배를 찌르고 목을 베어서 도망을 갑니다. 이렇게 해서 사울왕의 아들 이스보셋은 죽임을 당하죠. 근데 이 죽임을 당하기 전에 말씀을 보면은 성경에서는 누워서 잠을 자고 있다, 잠들었다는 것은 사실 영적인 암시를 하고 있는 말씀이죠. 잠들었다 이런 표현을 한 사람에게 쓰고 있으면은 이것은 그의 영적인 모습이 지금 잠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처참하게 무너질 때가 있었죠. 우리아의 아내 바스바를 범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죽음에 내몰았던 바로 그 시점에 성경 말씀은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낮잠을 자고 오후 늦게 늦게 일어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에 이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사건이 바로 이어서 일어나는 것이죠. 잠을 자고 있을 때에 죽음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사모해서 읽고 묵상하고 있지 않다면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을 즐겨 하고 있지 않다면은 영적인 잠을 지금 자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냉철하게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경책을 교회 집에다 두고 교회 올 때만 들고 오는 사람은 아닌가? 나는 기도하는 것을 즐겨하는 그런 성도가 아닌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어제 신앙이나 오늘 신앙이나 똑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조금 더 나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읽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 제게 말씀을 해 주옵소서, 비록 그 말씀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설레임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나는 오늘 기도를 많이 했더라고 하는 이 의식이 들 정도로 기도 생활을 해야 합니다. 어딘가를 찾아가면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 가정이나 그 기업이나 그 교회나 그 직장이나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잘 되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일들을 바라보면은 정말로 부지런히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기도의 소자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눈에 많이 보여지게 됩니다. 사람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다른 사람들보다 좀 성숙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성도가 아닙니까? 어린 애기들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기도죠. 그분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러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까지 되어야 되냐면은 원수를 향하여서 축복해 줄 수 있는 성도에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그를 위해서 축복해 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 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 가정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늘 올바르게 세워지고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적어도 성숙한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성숙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은 사탄의 세력이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찾아올 때에 못 봅니다. 그거 보지 못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지고 서서히 잠을 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그가 잠들었다라고 하는 표현들은 사실은 그렇게 좋은 표현들은 아닙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영적으로 지금 자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든다면은 여러분 빨리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런 성경을 펼치셔야 돼요.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옵소서. 그러면은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딱 찌를 겁니다. 찌르면서 얘야 일어나야 한다. 일어나야 한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하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려오면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드리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다윗을 찾아왔죠. 레갑과 바아나 두 장군이 아마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가면은 다윗이 박수를 치면서 환영해 줄 것이라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계급을 줄 거라고 상을 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잘못 생각을 한 것이죠. 이들은 여호와의 이름과 은혜까지도 들먹이면서 자기들의 행동을 합리화하려고 애를 썼는데 틀렸습니다. 이들은 다윗이 자기와 자기들과 똑같은 사람인 줄로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일에 대해서 판단을 내릴 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판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물결 흘러가는 것처럼 흘러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르게 보고 다르게 판단하되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은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브에로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아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갚음으로 삼았거든. 다윗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으로 대립각에 있는 그 사람들의 죽음이라고 할지라도 다윗은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나는 악인들이 그들의 죄로 인해서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악인들이 그들의 죄로 인해서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사울의 가문은 악을 상징해주는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사울도 그리고 그의 아들도 이스보셋도 하나님의 나라의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나라의 대표적인 모습이죠. 사울이 죽었을 때에 다윗은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가 왕이 되겠구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마지막 사울의 뒤를 이어 있던 이스보셋이 죽었을 때도 그의 머리를 들고 온 두 장군이 이렇게 파쳤을 때에도 다윗은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다윗의 일생에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일관된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죠. 이제 다윗은 통일된 전체 남북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겁니다. 분명 하나님의 약속대로 왕이 될 겁니다. 그는 그 왕자로 나아가는 길목에서 수많은 보복과 응징, 살인의 그 악순환들이 있었죠. 그 속에서 다윗은 더러운 피를 손에 묻히지 않습니다. 물론 전쟁을 해야 될 상황에서는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더러운 피를 그의 손에 묻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사건마다 이 말씀들을 잘 앞뒤 문맥을 잘 읽어보면은 그는 사울 왕이 죽었을 때도 진심으로 애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무죄를 공언하죠. 그리고 아브넬이 죽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다 다윗이 죽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윗은 나는 이 피 흘림에 대해서 무죄하다. 이것은 다윗이 자신의 어떤 핑계를 대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되도록 인도를 해오셨습니다. 다윗은 직접 사울왕을 죽이지도 않았었고 그의 아들 이스보셋도 다윗이 직접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왜 다윗이 일어나서 이스보셋과 전쟁을 해서 금방 그 나라를 통일할 수 있는 힘이 없었겠습니까마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해주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싸워서 쟁취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난 다음에 그 손에 더러운 피를 묻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사를 동원해서 그 죄악을 행하는 무리들을 한꺼번에 다 쓸어버리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현자 군사님 조금 전에 기도하실 때 내가 죽는 방법으로 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기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내가 죽는 방법으로 이루어나가는 겁니다. 우리 자체 잘못 생각을 하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적인 방법으로 서로 싸우고 물고 늘어뜨려서 그래서 만들어 나가는 것으로 자칫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붙들고 싸워서 누르고 이기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것이 아니죠. 내가 죽는 겁니다. 다윗은 공격을 할 수 있었지만 공격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을 죽였습니다. 기다렸던 것이죠. 악한 자들이 일어나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면서 자멸하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시면서 결국에는 다윗은 더러운 피를 흘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겁니다. 메시아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나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나가는 것이지 칼로 찌르고 싸우고 이겨서 빼앗는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끝까지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원리이고 질서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이 패턴에 익숙하지가 않죠. 어떻게 하든지 빼앗고 쟁취하고자 하는 그 모습이 우리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아니죠. 다윗은 보복과 응징, 원수를 갚는 그런 전쟁 속에서 원수의 죽음에 대해서 박수를 치지도 환호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죽어서 가슴 아픈 것이죠. 그리고 4장을 읽다가 보면요, 갑자기 이상한 말씀 한 구절이 삽입이 되어 있는데 4장 1절에서 12절까지를 쭉 읽어보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은 한 절이 거기에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이죠.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에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므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 되었더라. 성경을 읽으시다가 눈치가 좀 빠른 분들은 이게 왜 기록이 되어 있을까 좀 궁금할 겁니다. 앞뒤 전혀 연결이 되지 않는 한 절이 살짝 들어가 있죠. 이 므비보셋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이 므비보셋은 두 다리를 다 절었습니다. 사울과 그의 할아버지 사울왕과 아버지 요나단이 이스라엘 그 전쟁터에서 그 들판에서 이스라엘 그 들판에서 전쟁을 하다가 전사를 했죠. 그 소식을 듣고 유모가 5살 된 이 므비보셋, 이스보셋 아닙니다. 므비보셋을 안고 도망을 가다가 아이를 떨어뜨리죠. 그리고는 두 다리를 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울도 죽고 할아버지도 죽고 아버지 요나단도 죽고 그리고 사울의 아들 왕이었던 이스보셋도 죽고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은 두 다리가 불구가 되고, 여러분 사울 왕가에서 기록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 집안은 지금 몰락을 했구나, 몰락한 집안이구나. 하나님 나라의 반대편에 서서 대적을 하던 집안은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몰락하고 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 말씀, 이 사제를 살짝 끼워 넣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실질적인 보호자는 다 사라져버린 사람이 므비보셋입니다. 할아버지, 아버지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두 다리를 쓰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그래도 왕이었던 이스보셋, 그 이스보셋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이 들고 살 소망이 끊어져 버린 아픈 사람이 바로 이 므비보셋이죠. 그런데 나중에 다윗이 이 므비보셋을 보호합니다. 요나단과 하나님 앞에서 했던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 때문에 보호를 해줍니다. 나는 네가 왕이 될 것을 안다. 네가 왕이 되거든 나와 내 집을 선대해다오. 요나단과 다윗이 거기에서 알겠습니다. 제가 형님의 그 집안 사람들을 선대하겠습니다 라고 언약을 하죠. 약속입니다. 다윗이 거두어준 이 므비보셋, 그는 나중에 다윗의 상에서 함께 밥을 먹습니다. 걷지도 못하고 살 수 있는 기반이 전혀 없었던 이 므비보셋, 내버려 두면은 거지로 살다가 죽어야 될 이 므비보셋을 들어올려서 자신의 밥상에서 같이 밥을 먹는 사람으로 격상을 시켜주죠. 이것은 바로 이 므비보셋의 이야기는 구원의 그림입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처참한 지경. 근데 그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젊음을 자랑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고 내게 무엇인가 있다는 것도 자랑할 수 없는 사람이고 언젠가는 우리는 다 죽어서 이별해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므비보셋은 바로 우리 모두를 대변해주는 인물입니다. 그는 나중에 언약대로 다윗의 은혜를 통해서 왕의 상에서 먹게 되죠. 한 상에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은 너는 우리의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족이 되는 겁니다. 볼품이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소망이 없고 영적인 불구로 살다가 죽어야 할 비참한 므비보셋과 같은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 때문에 그 언약의 기초를 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사랑에 눈을 떠야 돼요. 날마다 날마다 이 사랑에 눈을 떠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나는 므비보셋이었고 불구자였고 나는 홀로 됐고 외롭고 괴로운 사람이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예수님께서 나의 신랑이 되어주셨고 나를 만나기 위해서 이제나 저제나 오실 그날을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는 오늘도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므비보셋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늘 새롭게 새롭게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